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총격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자신이 더글라스 고교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만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체가 무거운 마음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와 교사도 학교에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실질적인 변화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총기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남부 플로리다 파클랜드에 있는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19살 니콜라스 크루즈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중국해 문제와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베트남 두 정상이 지역안보 사항과 양국 안보협력과 무역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정상 간의 통화는 미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신호는 오는 3월 베트남 중부 다낭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미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은 1975년 베트남전 종료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해 항공모함의 기항 등 일련의 방위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어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4일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북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화물을 바꿔 싣는 환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16일부터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부대를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대응 등에 관한 가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그리고 미 해병대와 공군 등도 참여하는 등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 추적, 요격하는 체제를 확인하고 항공자위대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부대 운영과 미일 전투기 대응 체제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조기 퇴진을 종용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나로 인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아프리카 민족회의 역시 나 때문에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남아공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퇴 요구는 부당하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4일 쿠웨이트와 가진 VOA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으로 개선된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입니다. 북한에선 음력설이 큰 명절이 아니지만 한국은 가족, 친척을 만나기 위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큰 명절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선 춘제라고 부르는 설날이 최대 명절인데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춘제의 전통적인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에선 춘제 연휴에 세배를 하고 빨간 봉투에 넣은 세뱃돈인 홍바오를 주고받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 세배를 하고 스마트폰의 앱으로 세뱃돈을 전달하는 전자홍바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춘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절 분위기를 북돋워주는 폭죽인데요. 중국 정부는 춘제 때마다 이 폭죽 때문에 발생하는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선 폭죽놀이를 금지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전자폭죽이라고 합니다. 전자폭죽은 애군을 쫓는 폭음과 불빛은 내지만 오염물질과 종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서 인기라고 하네요. 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일상의 모습은 물론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명절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8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도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에 고향으로 가기 위해 꽉 막힌 도로에 서 있는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들로 골라봤는데요. 흥겨운 노래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첫 곡은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입니다. Wannabe. Yo, tell me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Don't tell me what you want.
Now you know how I feel. Say you could handle my love.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 won't be hasty. I'll give you a try. If you really bug me, then I'll say goodbye. Yo,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So tell me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say the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aking is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So here's a story from A to Z. You wanna get with me, you gotta listen carefully. We got M in the place who likes it in your face. You got G like MC who likes it on an easy V. Who doesn't come for free, she's a real lady. And as for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돈 세탁 그리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물러난 건데요. 의회는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스키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가 미국 대표팀 다섯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14일 텔레비전 담화를 발표하고 전격 사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therefore come to the decision to resign.
네, 공화국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내 소속 정당인 ANC 지도부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충실한 당원으로 남겠다는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물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 회의 ANC는 최근 주마 대통령의 사임을 종용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당 대표가 된 뒤에 이런 요구가 더 거세졌는데요. 지난 12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48시간의 사임 시한을 지시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사임 담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공평하다, 누구도 사임해야 하는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No life should be lost in my name and also the ANC.
네, 내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ANC가 내 이름으로 분열되면 안 된다는 주마 전 대통령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ANC가 아무 이유 없이 사임을 요구하진 않았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취임한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9년간 갖가지 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방위 산업을 계약을 둘러싼 뇌물수수, 돈 세탁 등 780여 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취임 전에 친구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있고요. 특히 인도계 재벌인 굽타 일가가 비선 실세로 활동하면서 국정 요소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서 전국이 크게 혼란해졌습니다.
네.
예, 이런 사유들로 그동안 불신임 투표가 8차례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ANC 때문에 계속 부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NC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내년 임기 만료 전에 자진 사임하라고 당이 직접 대통령에게 요구하게 이른 겁니다.
네. 자, 정치도 이렇게 혼란해졌지만 국가 경제도 어려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아공화국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 브릭스의 일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마 전 대통령 집권 후에 각종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됐는데요. 이 경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011년 8,089달러였다가 2015년에 5,783달러로 떨어졌고요. 나라 빚도 크게 늘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10년에 34%였는데 2015년에는 48%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24.9%에서 25.8%로 높아졌고요. 빈부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국제통화기금 자료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사임했는데 후임은 누가 맞습니까?
네, 남아공화국 의회가 15일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은 선출 직후에 가진 연설에서 국민의 종, 공복으로서 겸손하고 성실하며 위엄 있게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 걸 다짐했습니다.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은 또 부패 퇴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고요. 모두가 함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남아공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14일 성명에서 주마 대통령이 사임한 사실을 알고 있고 남아공화국의 정치적 사태 진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반대 운동의 영웅이 치욕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군요.
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영내 질서를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지난 2016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중국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항공기 수용시설과 레이더, 활주로 등을 갖춘 7개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해리스 사령관은 대표적인 이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진솔한 화법의 소유자로 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강성 발언들로 종종 중국 정부가 반발하곤 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도 중국의 의도가 이제 명백하다면서 중국이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하려 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고요. 또 현재 중국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네, 최근 해리스 사령관이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는데요.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호주와의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호주와 특히 긴밀한 군사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사령관의 호주 대사 지명이 중국과의 아시아 영내 패권 경쟁에 쐐기를 박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 호주 미국 대사직은 지난 2016년 9월 존 베리 당시 대사 임기가 끝난 후에 18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리스 사령관이 주호주 미국 대사로 지명될 거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네, 이 호주 미국 대사는 아시아 태평양 영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주요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 해리스 사령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6년생 올해 61살인데요. 일본 요코스카시에서 미 해군 부사관인 부친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군 조종사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요. 해군 참모차장, 합참의장 보좌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을 거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태평양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간 호주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호주의 정치계와 군 지도부와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럼 호주 정부는 이 해리스 사령관의 지명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해리스 사령관의 호주 미국 대사 지명 소식에 이 하와이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사진과 함께 호주에서 보길 고대한다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는 등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 현안에서 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해리스 사령관의 호주 대사 지명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주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영내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간 해리스 사령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던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로서는 그다지 기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해리스 사령관의 모친이 일본인이라는 점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리스 사령관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제기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이 평창에서 미국 선수단이 연일 금메달 소식을 알려오고 있네요.
네, 미국 여자 스키의 최고봉 렌지 본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20초 02로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대회 회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래 자신의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인데요. 2017-18 시즌 국제스키연맹 월드컵 종합순위 1위인 시프린 선수는 평창에서 맹활약이 예상돼 왔었습니다.
네. 자, 시프린 선수 예상대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요.
예, 평창의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올겨울 이 한국은 유난히 추운데요. 그중에서도 춥기로 이름난 강원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예.
예, 지난주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연이은 강풍의 기상 악조건으로 이 알파인 스키 경기가 계속해서 연기가 됐고요. 이 대회 일정에 맞춰서 몸 상태를 조절해왔던 이 야외 종목 선수들은 기량 발휘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예, 시프린 선수는 이 기간을 휴식 기회로 삼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MBC 스포츠, ESPN 등 전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미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건 시프린 선수, 이번 대회에서 더 많은 메달을 노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프린 선수는 미국 대표팀에서 다관왕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선수인데요. 15일 대회전 우승을 시작으로 앞으로 회전과 활광, 슈퍼대회전, 알파인 복합까지 최다 5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16일에 있을 회전 종목에서 우승하게 되면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서 2종목 올림픽 2연패까지 이루게 됩니다.
네, 최대 5개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는 시프린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시프린 선수는 7년 전인 2011년에 16살 나이로 최연소 미국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요. 이듬해 월드컵 회전 종목에서 우승하면서 곧바로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우승했고요. 19살 때인 2014년 소치올림픽 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올 시즌 월드컵 10승을 거두면서 이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예고됐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미국 대표팀의 성적 한번 살펴보죠.
예, 현재 미국은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2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독일인데요. 금메달 9,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입니다. 2위는 금메달 6, 은메달 7, 동메달 4개인 노르웨이고요. 3위는 금메달 5, 은메달 5, 동메달 2개인 네덜란드입니다. 네.
개최국인 한국 또 북한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이 대회 초반의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북한 선수들은 아직까지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4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연설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표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열병식에 최대 3천만 달러가 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14일 오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10대 청년이 총을 난사해 지금까지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발생한 파클랜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은 잡혔습니까?
네, 현지 경찰이 파클랜드시 근처에 있는 이 코랄 스프링스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의 스콧 이스라엘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밝혔습니다.
He's 19 years old. He was born in 1998 in September. He was a former student of
용의자가 올해 19살이고 사건이 발생한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이었다는 얘긴데요. 용의자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고 이스라엘 국장이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7명을 살해한 혐의로 카운티 교도소로 압송됐는데요. 1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14일 이 수업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2시 40분경부터 총격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용의자 크루즈가 학교 밖에서부터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를 겨냥해 마구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2명은 학교 안에서 그리고 3명은 학교 건물 밖에서 발견됐고요.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범행에 사용된 총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자동소총인 AR-15입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대표적인 자동소총 가운데 하나인데요. 용의자는 범행 당시 이 탄창 다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네, 아직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용의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이 SNS 계정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ve already began to dissect his websites and things.
네, 이스라엘 국장은 용의자가 SNS에 이상한 내용을 올려놓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용의자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했지만 당시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댓글은 이 자신이 전문적인 학교 총기 난사범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용의자가 자동 소총을 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총을 확보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총은 용의자가 총포상에서 이 상점에서 합법적으로 산 것이라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살 때 요구되는 신원 조회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크루즈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친구, 가족과 함께 사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14일 언론에 이 크루즈가 평소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범행에 쓴 총은 이 잠금 장치가 달린 상자에 보관이 됐었는데 열쇠는 크루즈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15일 아침에 연설을 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먼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Our entire nation with one heavy heart.
네, 이번 사건은 매우 슬픈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state and local leaders to help secure our schools.
용의자가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역 정부와 협의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조직인 Everytown for Gun Safety라는 이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들어서 미 전역 학교에서 모두 17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18건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중에는 단순 사고나 자살 시도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남에게 총을 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연방 상원이 포괄적인 이민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14일 초당적인 법안이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네, 민주공화 두 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 이름이 이민 보안과 기회 법안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상원의 수전 콜린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조 맨친, 팀 케인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드리머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말하죠.
네, 그리고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지난해 발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중도파 의원들이 선보인 이 법안은 이들에게 장차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다카 문제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보면 국경 장벽 건설과 영주권 추첨제 폐지 그리고 가족 이민 제한 등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이 중도파들의 법안의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보안 강화에 앞으로 10년간 250억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250억 달러를 배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10년에 나눠서 쓰겠다는 겁니다.
네.
또 영주권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가족 이민을 제한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만 이 미국에 데려올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아침에 성명을 냈는데 백악관이 제시한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법안을 거부해달라고 상원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이민 개혁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반대한다면서 찰스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15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가족 이민이 아닌 능력과 학력을 기준으로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레슬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전과 성공 법안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 이민 개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네 가지 항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공화당의 존 맥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요. 이 법안도 드리머를 구제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또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관련 여러 관련 법안들이 나왔는데 이민개혁 법안은 어떤 방안이든지 이 상원의 독특한 규정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네, 이 상원에는 의사진행 방해,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 쪽의 협력이 없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현재 연방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1석이고요.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9석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열병식 비용으로 최대 3천만 달러가 들 수 있다는 말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14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증언인데요. 열병식 비용으로 1천만 달러에서 최대 3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멀베이니 국장은 열병식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최근에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냈는데, 자, 그럼 여기에 열병식 관련 예산도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이 멀베이니 국장은 열병식 논의가 최근에야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열병식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나면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열병식을 계획해보라고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 날에 이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파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김하대 등 여러 부대가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등 이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에서 열린 것 같은 열병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소관 부서에서 열병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여서요. 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뭐 날짜도 확실하지 않은데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나 재향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날이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에다가 올해가 마침 또 이 종전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국방부가 이날을 선호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열병식 개최에 대한 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같은 공화당 소속이라도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굳이 그런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느냐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 열병식에는 찬성하지만 무기를 줄줄이 보여주는 옛 소련식 열병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거에도 미국에서 열병식이 열린 적이 있다고요?
네, 드물기만은 하지만 있었습니다. 뭐 최근이라면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인 지난 1991년에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당시 이라크와 싸운 걸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군인 8,000명과 탱크, 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네. 당시 열병식에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뭐 1,200만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요.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대략 2,2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겠습니다. 6년 전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을 때 1위를 수상하던 노래인데요. 마룬5의 One More Night, 하룻밤 더 들어보시죠.
more night.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 위기에 놓인 국가를 통일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협을 남긴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위대한 업적 때문에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인기조사에서도 거의 항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과 함께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이 링컨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 2월 19일 미국 중부지방인 켄터키주 하딘 카운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켄터키는 미국 동중부 지방으로 면적이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전체 면적보다 조금 넓은데요.
네. 예,
지금도 인구는 450만에 불과한 비교적 농업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태어날 때 링컨의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예,
태어난 집도 작은 통나무 집이었고요.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 어머니는 낸시 행크스 링컨이었습니다. 숲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벌목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죠.
자, 그러다가 좀 더 북쪽인 인디애나주 페리 카운티로 이사를 갔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생활은 그렇게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거기다 불행하게도 링컨이 아직 9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이 아직 어린데 누가 그래 보살폈을까요?
누나가 있었는데요. 세라라고요. 이 엄마 역할을 했죠.
예.
세라는 아버지가 재혼을 할 때까지 그렇게 링컨을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랑 재혼을 했습니까?
낸시라는 여성인데요. 평소에도 서로 잘 아는 동네 여성이었습니다. 링컨의 새엄마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돌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이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식 학교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배우려는 열의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지만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 모두 독학이었고요. 또 책은 전부 빌려서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특히 좋아한 책이 이솝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예.
또 순례자의 전쟁이라든지 로빈슨 크루소, 또 조지 워싱턴의 전기, 또 미국 건국에 이바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그리고 성경 이런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링컨은 연설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재주를 익혔을까요?
그의 부친 토마스는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요.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링컨은 이 훌륭한 이야기꾼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히 말하는 재주를 익히게 됐죠.
자, 그런데 링컨이 좋아하던 또 한 사람, 이 누나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이 누나 사라가 인디애나에서 아론 그릭스비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불과 17개월 만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네.
이 누나의 나이가 불과 21살 때였는데요. 링컨은 그동안에 너무나 좋아했던 이 누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자, 링컨이 22살 때 가족은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일리노이주 어떤 곳인가요?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의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일리노이주에서 여러 해 산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어떤가요?
그야말로 광활한 대지입니다.
예.
면적이 약 15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옥수수 콩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농업지죠.
네. 자, 그런데 링컨은 그때 나이가 22살, 독립해서 살아야 할 때가 됐는데 무엇 하면서 살았을까요?
링컨은 그야말로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누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도 했고요. 우체국 일도 하고 가게 점원, 토지 측량, 장작을 패는 일, 심지어 프로 레슬링까지도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링컨은 정직한 사람으로도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Honest Lincoln, 즉 정직한 링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맞습니다. 링컨은 조그마한 사업도 했는데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직하기만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링컨은 독학으로 열심히 법을 공부해서요.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죠. 1832년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 즉 1834년에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 하원 의원직은 몇 차례 연임을 했죠.
네. 연방 하원에는 언제 지출했을까요?
1845년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죠. 그때가 37살.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인데요. 지금도 2년입니다.
네.
초선만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주 수도인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죠. 부인 메리 토드 여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메리 토드 집안은 켄터키주의 렉싱턴에서 노예를 소유한 부호 집안이었습니다. 아, 메리의 언니가 그때 스프링필드에 살았는데요.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그녀를 만나게 됐죠.
예.
이들은 1839년 12월에 약혼을 했고요. 1842년 11월 4일에 메리의 언니 저택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링컨은 연방 상원 진출도 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858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노련한 정치가가 더글러스라는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선거 쟁점이 노예제도였습니다.
예.
예, 링컨은 노예제도로 대립하던 미국인의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결과는 더글러스 상원의원의 재선 승리, 링컨은 떨어졌죠.
자, 링컨은 패했지만 이 더글러스와의 논쟁 때 노예제도를 악의 제도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링컨은 사람들에게 이 노예제도 반대론자란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통령 후보는 하니발 햄린이었습니다.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와 공화당의 에이브라함 링컨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더글러스 후보가 바로 일리노이주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대결한 후보였는데 결국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링컨은 떨어졌었죠.
네. 자, 그런데 미국의 노예 제도가 왜 그처럼 심각한 쟁점이었을까요?
미국에는 16세기부터 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밀무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 노예는 노동 집약적인 대규모 농장, 즉 목화, 담배 등을 재배하고 가공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 노예를 이용한 농장주들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죠. 이들 대농장주들은 주로 남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 자체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예.
이 반면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 있어서요. 비인도적인 노예제에 반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제 폐지가 곧 자기들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독립을 해서라도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시는 몇 개였고 또 그 지지 판도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주가 33개였는데요. 그중에 노예제를 주장하는 주가 15개, 주로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반대가 18개 주, 주로 동북부에 있었죠.
네. 자, 그리고 결국 노예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0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죠.
대통령에 취임한 링컨에게는 정말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고집하는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해서 다른 나라를 수립하려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이 연방제 헌법이 위기를 맞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로서는 전쟁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링컨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남부 7개 주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방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지요.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에이브라함 링컨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먹고 싶다. 아,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이 표현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어 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일을 기다릴 때, 또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dying to see my friend. I haven't seen her in 2 years. 친구가 보고 싶어 죽겠어. 안 본 지 2년이나 됐어. Oh, I'm dying to get some sleep. 내게 잠이 절실히 필요해. I'm dying to find out if I got the job. 그 직장 취직됐는지 알고 싶어 죽겠어. We were dying to stretch after the long flight. 오랜 비행 후 우리는 몸 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오늘은 dying to do someth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톰 패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착한 여인의 마음에 준 상처를 준 자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노래하는 Free Falling 들려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es Jesus in America too. She's a good girl. She's crazy about Elvis. Loves horses and her boyfriend too. And it's a long day living in Reseda. There's a free running through the yard, and I'm a bad boy, 'cause I don't even miss her. I'm a bad boy for breaking her heart. And I
vampires walking through the valley. Move west down Ventura Boulevard, and all the bad boys are standing in the shadows, and the good girls are home with broken hearts.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페루를 방문하고 미국과 페루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가치와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페루 통상증진협정은 최근 출범 9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 협정은 두 나라 관계의 진정한 초석이 됐으며 시장 접근, 투자 보호,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자 권리 등에서 양국의 수준 높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페루 통상증진협정에 힘입어 두 나라의 쌍방교역은 2009년 91억 달러에서 2016년 143억 달러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거의 60%에 달하는 증가입니다. 두 나라는 또한 안보와 법 집행에서도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마약, 인신매매, 무기 등을 밀매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과 페루는 이들 조직에 대처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페루는 국제범죄단을 상대로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모색하는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20여 개국의 수사관과 법률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을 저지하고 책임을 물으며 와해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칠레가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페루와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우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두로 정권과 야당 세력 간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리마 그룹에서 페루가 보여준 지도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선거에서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페루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번영, 국제범죄 소탕, 남미의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페루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